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폼페오 장관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인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폼페오 장관에 앞서서 일주일 전이죠. 지난 11일이었죠. 지난 11월에도 국무부의 로버트 데스토로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데스토로 차관보는 연례 국무부의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데스토로 차관보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과 이란, 중국 그리고 모두에게 손을 내민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노력을 할 수 있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폼페이오 장관은 이 데스토로 차관보가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 표명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최 기자가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런 그 대북 인도적 지원 용인 표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이제 미북 간의 그 대화와 접촉으로 이어져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미북 실무 협상이 열리고 이제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서 여러 번 이런 그 언급 용의 표명 이런 게 나왔는데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름대로 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넉 달 이상 계속되는 미북 간의 교착 상황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지난해 10월 이제 스웨덴에서 미북 실무 협상이 열렸을 적에 북한이 밝힌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 뭘 내놓을지 그걸 먼저 얘기해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든가 이런 약속을 먼저 해야 회담을 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제재를 풀겠다고 회담 전에 약속을 하지 않으면 회담할 용의가 없다 그런 겁니다. 북한 말로 하면 이제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한다는 그런 얘기죠. 반면 미국은 이제 그런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먼저 그 실무 협상을 열어서 모든 것을 다 회담을 열어서 일단 만나서 모든 걸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양측 간에 이렇게 아직 그 입장이 상당히 큽니다. 간극이 큰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일단 미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문턱을 높여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북한이 덜렁 저 미국과의 그 대화를 재개하고 이걸 받기는 북한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그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국내 사정입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 이란 등에 대해서 이런 인도적 지원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 스스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선 이런 것으로 상당히 지금 긴박하고 속된 말로 하면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여기에 대해 대화를 하자 이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교착 상태가 상당히 장기간 계속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연결이 돼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나요?
사실 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가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안을 했다고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서서 최원기 기자가 북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이런 지원에 관한 제안은 분명히 이 선의의 제스처고요.
예.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으로 그 북한 어떤 채널을 통한 것도 여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북한이 무슨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미국이 제안을 했다면은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언급하는 수준보다는 뭔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당사자한테 전달하지를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부에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요. 국무부 그 관계자의 답변은 이 앞서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것을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폼페이오 장관이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을 참고하라는 그 성명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서 미국은 국제기구 등이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등으로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때 당시에.
네.
그런데 국무부 대변인은 그것을 참고하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북한에 뭔가 인도주의 제안을 한 것인지 지원에 대한
예.
아니면 앞서서 얘기했던 인도적인 지원단체들의 안보리 그 대북제재 면제 조항들을 좀 신속하게 승인을 해서 돕겠다는 뜻인지 이 부분이 조금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지금 현재 워낙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마주 앉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 미국도 그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이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예.
북한도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이것 자체가 뭔가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정치 얘기를 좀 해보죠.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가 갈수록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런데 이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올해 그 11월이죠. 그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고 지금 공화당,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저희가 쭉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두 명이 그동안 유력했는데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당히 그 유력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당히 이제 유력해지는 그 2강 구도에서 1강으로 바뀐다 이런 관측이 많아서요. 조 바이든 이제 전 부통령의 그 외교 정책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나온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이나 아, 캠프에서 나온 일련의 그 언급 이런 것을 볼 때, 아, 북한에 대해서는 약 한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 바이든 진영에서는 그 미북 실무 협상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통령이 막 나서서 뭘 하고 이런 그 트럼프식 이런 것보다는 실무 협상을 먼저 열어서 양측의 협상가 전문가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것을 튼튼히 뭔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문제 해결하자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나겠느냐 이것이 이제 큰 저 관심사인데요.
네.
아, 바이든 진영에서는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 바이든 부통령은 이제 8년간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으니까요. 그 일종의 그 오바마 당시 그 행정부가 했던 아, 협상과 외교를 중시하는 또 국제적인 아, 조율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이든 후보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8년을 부통령으로 재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통령실의 외교안보 보좌관들도 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그 맥락에서 말하자면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톤을 바이든 후보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그 바이든 후보를 돕는 외교안보 분야 자문들은 거의 대부분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무부나 네. 국방부, 백악관 등지에서 외교안보 문제들을 다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가령 국무부에서는 블링컨 전 부장관이 있고요. 또 번스, 윌리엄 번스 차관도 있고요. 대체로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현재 바이든 후보를 외교안보 정책 측면에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꾸려질 경우에 아마도 다시 또 들어가서 역할을 행정부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네.
말하자면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의 탑다운식 외교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줄곧 실무자들에게 맡겨놓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30년 동안 전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네.
지적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상당히 좀 다를 것이다. 접근 방식이.
네.
그런 분석들이 지금부터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 발생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도 또 언론도 그 오는 11월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이겨서 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조 바이든 진영의 대북 정책 또 입장 이런 것도 봤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입장 이런 걸 봤기 때문에요. 두 개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과 최근 입장이 좀 다른데요. 양측 진영의 입장에 보면 일단 실무 협상을 해서 비핵화 또 미북 관계 정상화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정상회담 뭐 이런 걸 해서 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벌써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이나 만나서 개인적인 친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다음으로 넘겨서 내년 뭐 11월 이후에 하는 게 좋을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아, 북한으로서는 분명한 거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북한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 고강도 제재를 이렇게 지금 계속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1년을 기다리는 게 무슨 큰 득이 있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미국이 대북 지원 의지를 밝힌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지 또 있다면 얼마나 많이 번졌는지 그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데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지난 13일 국방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발언을 직접 좀 들어보시죠.
By North Korea that they claim that they have no COVID-19 cases. It is a closed off nation so we can't say emphatically that they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무하다는 북한의 발표와는 달리 발병을 꽤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확신한다고 말할 정도면 뭔가 근거나 뭐 관련 정보가 있어서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에이브람 사령관은 바로 이 말을 하면서 이 북한이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네.
그러나 fairly certain, 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는 사실 언론들이라든지 전문가들도 다 그런 관측들을 추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번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하고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중국과 인적 교류가 사실 국경을 통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국경 폐쇄 전까지만 해도
예, 예.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에 보면은 중국의 인근 나라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데
네.
이 북한의 의료 체계가 상당히 낙후된 것은 대체로 잘 알려져 있는 사안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야말로 청정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의 의구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맥락에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이 발언 자체도 뭐 상당히 그렇게 튀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그게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냐 이것은 확신하기 좀 어렵죠.
네. 북한 당국자들은 국경 봉쇄 덕분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입장인데 자 이런 발표를 얼마나 신뢰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북한이 이제 1월 말에 이제 중국과의 북중 국경을 이제 봉쇄를 했고요. 또 그로부터 그 2월 중순께 북한의 그 오춘복 보건상이 이제 조선중앙방송에 직접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에는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개연성이 좀 낮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몇 가지 그 정황이 있는데요. 북중 국경이 1월에 닫은 거는 사실이지만
예.
중국 당국이 그동안 그 감염 이런 것을 좀 초반에는 좀 그 숨긴 게 있어서 미 백악관에 따르면은 사실은 한 11월부터 중국에서는 그 환자가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23일인가가 이제 북한의 그 중국이 그 북한 그 근로자들을 송환하는 그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네. 12월부터는 벌써 그 12월 초 중반부터는 상당히 그 단둥 같은 데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단둥에는 실제로 그 확진자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꽤 있지 않겠나 이런 정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 설사 환자가 있더라도 이제 장비 문제입니다. 그 한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보면 환자가 고열이나 뭐 이거 나는 사람이 이제 병원에 와서 이것을 이제 검체를 해서 장비에다 그걸 돌려봐서 검사라면은 아, 이 사람이 아, 그냥 진짜로 확진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폐렴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비가 있어야 이것을 이제 그 진짜로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데
네.
아, 북한은 그 장비가 없거나 아니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아, 이것이 북한의 발표를 그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관측이 외부에서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또 북한군이 24일간 군용기를 띄우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전염병으로 인한 것일까요?
예, 이 발언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계돼서 나온 것인지는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네.
이 군용기를 띄우지 못하는 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것이 특별하게 연계를 찾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그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이 발언을 한 것이 북한이 온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통상적인 훈련에도 그다지 매진하지 못했다. 뭐 이런 그 추정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북한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을 말하자면 국가 존망 차원의 문제로
예.
그렇게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입장과는 좀 대조적으로 상당히 여기에 격리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측면들도 외부에서 이 북한에서도 발생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측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은 17일부터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뭐 이건 역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회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 미국과 한국이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그 방위비 분담 이거 협정 그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17일 그에서부터 19일까지 4일간이나 이제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가 이제 7차 회의인데요. 언론 발표에 따르면 이제 미국과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씨름을 벌였지만
네.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방위비를 얼마 할지 정해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양측에서는 전부 다들 아직까지 상당히 좀 간극이 있다, 입장차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 에 대해서 한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전에는 50억 불러는데 요새 조금 나온 게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은 그 국회의 승인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억 달러 이상은 어렵다 이런 거니까요. 아직도 뭐 간극이 한 40억 달러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그 시름이 좀 오래 가겠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보도들을 좀 살펴보죠. 17일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한 소식을 먼저 알아보겠는데 먼저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 보도 들어보시죠.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 종합병원 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에 첫 삽을 떠셨습니다.
네,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은 주로 동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현지 지도했었는데 이제 평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동해안에서 머물고 있었는지
예.
아니면은 좀 오가면서 평양과 지역을 이러면서 현지 지도를 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예.
한국 내 일부 언론들이 평양을 피해서 지역에 가 있지 않냐
예.
이런 관측들을 한 것이지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이 기간 중에 평양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평양에서 열린 행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평양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 종합병원 창공식 여기에는 그동안에 앞서서 이달 초에만 해도 두 차례 이제 초대형 방사포 등을 발사하면서 좀
네.
자극적인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확실히 횡보가 또 달라진 측면
예.
민생을 챙기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도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평양에 와서 보도되기로는 첫 행사로 병원 착공식에 참석을 한 것인데 특별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뉴스에 보도가 되고 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첫째로 이제 그 특이한 그런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말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그 강원도, 원산, 또 함경남도 이런 쪽에 그 포병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뭐 군사 행보를 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군사 쪽 그 현지지도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평양에 와서 첫 공식 행사가 이제 군사가 아닌 그 민생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민생 분야 쪽에서도 이제 병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민생 분야라고 그러면 전에 보면은 그 1월 중순에 했던 그 비료 공장이라든가 공장 기업소를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예였는데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제 첫 번째 그 평양 와서 한 공식 행사가 이제 병원 착공식이죠.
예.
중심가에서 병원 착공식을 하고 또 연설도 이제 길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착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특이하고 특히 이제 지금이 그 코로나 전염병 사태니까요. 이것을 그 염두에 뒀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병원 착공식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로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병원, 종합병원을 짓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보내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노동신문을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나라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사실 그 사실 좀 특이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예.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유독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 쓰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주 상식적으로는 북한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을 다른 일반인들하고는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홀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착공된 병원이 오는 10월 당 창건 75주년까지 완공될 수가 있을지 하는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네요.
네, 그것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주목하는 대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이제 그 병원 착공식을 하면서 오는 10월 당 창건 75주년까지 이제 그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연설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몇 가지 나옵니다. 뭐냐면은 공사 기일이 긴박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극악한 대내외 상정 또 적대 세력의 더러운 제재와 봉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그 민심을 의식을 해서 병원 착공식을 했지만 이것이 그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원을 완성한다 그러면은 이제 건물만 지금 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의료진의 그 교육 또 장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이제 덜렁 시멘트 벽돌 이런 걸 해서 이제 지어놓고 의료진 문제와 장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외부에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북한 경제 얘기를 좀 해보죠.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한 지 50일이 지났는데 관광을 비롯한 대외 분야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큰 분야가 관광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과 연결되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연결되는 항공편 그리고 철도편들을 전부 다 폐쇄했습니다. 예, 봉쇄한 거죠,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오가는 경우는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유엔 안보리 그리고 미국 등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중국 측으로부터 관광객들을 대규모로 말하자면 영입해서
네.
그래서 외화벌이를 좀 하겠다는 그런 구상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도 있고요. 삼지연도 있고 이렇게 관광시설들을 대규모로 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들이 거의 다 완공될 즈음에 올해 초부터 국경을 완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차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북한의 층을 찾는 예.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 관광객들도 전혀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이거는 뭐 외교관도 그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네.
일반 관광객들이 여행차 북한을 간다는 건 상상하기로 어렵고요.
네.
이거로 인한 말하자면 그 외화벌이에서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거의 유일한 그 말하자면 외화 소득원이 끊겨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관광객이 떨어뜨리는 외화라는 것이 바로 그 사회로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큰 것이고 또 무역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되면 북한의 외화난이 얼마나 심각하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외화난이 이제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이 2017년부터 지금 그 유엔 안보리에 이제 고강도 제재를 상당히 그 4년째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그 연간 수출고가 한 20억 달러. 특히 이제 석탄 수출만 해도 한 10억 달러 이 정도였는데요. 2017년부터 이것이 이제 딱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년도의 수출 상황이 다 해야 2억 1천만 달러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고강도 제재 전에 비교하면 지금 10분의 1밖에 지금 안 되는 거고요. 또 이걸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관광 이런 것에 이제 그 활로를 찾아보겠다 이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시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
이것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딱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요. 북한이 뭐 아직도 단 한 번도 그 외화 보유고 그러니까 주머니에 달러나 중국 위안화가 얼마가 있는지 이걸 밝힌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북한의 여러 가지 나오는 사정 이런 걸 보면 북한의 외환환이 상당히 힘들어가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외환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올해를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들 그 전망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근래에도 불법 석탄 환적을 통한 수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실제로 이런 것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가 최근에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예.
이 북한이 불법적인 석탄 수출을 통해서 적지 않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런 그 성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심지어 그 3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불법적인 석탄 수출로
예.
벌어들였다. 이런 보고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석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예 그 선박이 이 중국에 맞으면 석탄 야적 항구에 이제 그 정박을 해서 풀어놓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런 사진들이 좀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 달러라면 사실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제재를 받는 와중에 북한 중국 간에 교역하는 양 한 10억 달러 수준인데 이 석탄이 차지하는 몫이 적지 않은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아마도 어쩌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네. 자, 국경이 차단되면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 사정도 나빠질 건 뭐 뻔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북중무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북중무역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일종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요. 공장과 기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공장을 돌리려면은 그 장비, 기계, 부품, 원자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중국에서 이제 누가 좀 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가령 뭐 의료 그러니까 옷이든 뭐 천이든 이런 걸 만들었으면 중국에서 무역업자가 북한 물건이 좋고 싸고 그러니 이것을 뭐 100만 달러치를 수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출을 하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 뭐 이런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같은 의류, 해산물 뭐 이런 것이 다 막혔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품, 원자재 이런 걸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지금 뭐 통계는 북한이 발표는 안 합니다만은 한국은행 같은 데서는 북한의 공장 가동률이 한 잘해야 30%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북한의 공장 기업 수가 10개 있다면은 한 3개밖에 제대로 돌아간 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이 북중 무역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데 이 장마당으로 이제 들어오는 중국산 물품이 이제 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가는 오르고 그럼 주민들은 또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뭐 굉장히 악순환이 이게 더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얼마나 심각할까요?
글쎄요. 북한 측에서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대체로 이제 추정 이상은 아닌데요.
예.
북한의 그 중국과의 교역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교역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이 이제 비공식 교역,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서의 밀무역 아닙니까?
예.
이 밀무역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오가면서 이제 중국의 물자를
예.
북한 쪽으로 들여와서 이거를 북한 내 한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시장 장마당에다가 풀어놓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제재가 굉장히 엄하게 시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의 장마당에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이 없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국경을 차단한 상태라는 것은 밀무역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오가면서 중국의 물자들을 들여와서 파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장사꾼들도 막힌 게 아닙니까? 수단이.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에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일반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피부로 이제 닿게 되는 것인데요.
예.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장마당에 그러니까 사적 경제 이거는 공적인 경제는 아니지만 사실 북한 당국이 암암리에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적 경제 부분에서도 타격이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수뇌부가 지난 2월 말에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서 리만건 조직 지도부장과 농업 담당 박태덕 등을 공개 해임했는데요. 이것이 그 북한의 이런 그 내부 민심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2월 말 그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실력자죠. 그 리만건 그 조직 지도부장하고 농업 담당인 그 박태덕 방 부위원장을 해임을 했는데요. 이건 역시 그 북한의 그 장마당, 특히 저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한 물가 오름세와 관련 있지 않나 이렇게들 그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같은 데 따르면은 그 북한의 그 국경 봉쇄 이후에 쌀값이 원래 킬로그램당 한 4,000원이었는데 6,000원이 됐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쌀값이 올랐고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그 피해를 받고 그리고 민심이 상당히 흉흉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민심을 좀 그 가라앉히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의 실력자인 이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해임한 게 아닌가 이렇게들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말한 소식, 또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힌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란히 앉아 일기장 한 켠에 레넌과 맥카트니의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생각나는 대로 쓰기 시작했어. 어느새 한 권이 가득 채워졌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 최고의 밴드가 될 것이라는 꿈으로 말이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가 남긴 글이에요. 음악으로 세계를 평정했던 비틀즈의 성공도 이 청년이었던 존 레넌과 폴 매카트니의 소망에서 시작됐듯이 지금 비록 작은 꿈에 불과한 것들도 그 속에 어떤 미래가 들어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바로 비틀즈라는 밴드의 폴 매카트니가 직접 가사를 쓴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폴이 살던 곳의 실제 거리 이름이기도 한 페니 레인. 페니 레인에는 이발소가 있어요. 알면 기뻐할 만한 사람들의 사진을 전시하죠. 모든 사람들이 들러 인사하고 가요 라면서 자신이 살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가사로 표현한 곡 페니 레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탁월한 블루스 감각으로 백인이면서도 흑인 음악에 가까운 소울을 가졌던 팝 재즈 보컬리스트 패기 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1920년 미국 노스 다코타주 제임스타운에서 이 팔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나게 돼요. 패기리라는 이름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게 된 예명이고요. 본명은 노마 돌로레스 엑스트롬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녀 나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또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계모의 손에서 자라게 됐던 패기는 이 새어머니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인 상태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던 그녀는 이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아프고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 그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이 바로 음악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패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라디오 방송국에서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41년이죠. 베니 굿맨이 이끄는 당시 유명했던 악단의 가수로 전격 발탁이 되면서 이른 나이에 커다란 명성을 얻게 돼요. 그리고 1년 뒤에 바로 이 곡으로 솔로곡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음반을 발표하자마자 미국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던 패기의 데뷔곡 Somebody Else is Taking My Place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경쾌한 미디엄 템포의 리듬을 가진 곡이지만 이 가사는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과 다시 잘 해보려고 나는 노력하지만 그 사람 옆에는 이미 누군가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라며 아픈 마음을 노래한 그런 곡이에요. 보통 노래들의 가사가 시작하기까지의 부분을 전주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전주 부분은 대개 짧게는 뭐 1, 2초부터 길게는 20초, 30초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주 부분이 없이 바로 노래 가사가 시작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곡은 독특하게도 전주 음악 부분이 1분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노래 길이가 한 3분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꽤 긴 부분을 전주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사 부분은 중간에 50초 정도이고요. 또 앞뒤로 밴드 세션이 각각 1분 이상 연주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Somebody Else is Taking My Place 들어봤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좀 더 큰 방송국으로 옮겨가서 출연을 하게 된 그녀는 그 방송국의 한 평론가의 권유로 본명 노마 돌로레스 엑스트롬에 비하면 아주 짧고 간결한 패기 리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 베니 굿맨이 이끄는 밴드와의 만남 그리고 이어진 데뷔곡의 성공으로 이 패기 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이렇게 1941년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한 패기는 이 밴드의 메인 보컬로 나는 나쁘다, I got it bad, 그리고 겨울 날씨라는 제목의 Winter Weather, 또 좀 제대로 살아보는 게 어때, Why don't you do right 같은 곡들을 흥행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중에서요, Why don't you do right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어요. 좀 제대로 해보면 어때? 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이 1936년에 나온 Weed Smoker's Dream, 흡연자의 꿈이라는 곡이 그 모태인 노래로요. 원곡의 가사는 이 대마초 흡연으로 경제적인 능력의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 그런 남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원 작곡가가 멜로디를 좀 가다듬고 가사도 좀 더 해학적으로 바꾼 뒤에 지금 제목의 곡으로 다시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 곡은 그 당시 여러 가수들이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가장 유명한 버전이 바로 패기 리가 녹음한 이 버전입니다. 특히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가진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애인에게 돈 좀 벌어오는 게 어때? 라고 달그치는 노랫말이 이 베니 굿맨 밴드의 클라리넷 연주 그리고 패기 리의 음색과 만나면서 원곡자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Why don't you do right?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패기 리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had a plenty money, 1922. You let other women make a fool of you. Why don't you do right like some other men do? Get out here and get me some money, too. You're sitting down wondering what it's all about. You ain't got no money. You out, why don't you do right like some other men do? Get out of here and get me some money too. If you had prepared 20 years ago, you wouldn't be a wanderer now from door to door. Why don't you do right like some other men? The money too.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옳을까요? It's a common advice to no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But does that mean it's always the right thing to do? Well, let's hear what Kevin had to say about that. 그럼 먼저 제가 케빈과 함께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Kevin,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Yes, actually. I remember once I was working for a company that I won't name, but I didn't like it.
Uh-huh.
So I quit because I thought I had a job at this other place.
Oh.
But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d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Luckily, I got the job and everything turned out okay. But I probably shouldn't have quit the job before I got a new job.
Right. So you did take a pretty high risk, huh?
Yes.
제가 케빈에게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케빈은 예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건데요. 다행히 새로운 곳에 바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취직이 안 됐다면 한동안은 일이 없이 생활해야 했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계란 모두를 한 바구니 안에 담다는 뜻입니다. 만일 바구니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모든 달걀이 깨지고 말겠죠? 그래서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은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는 뜻이 있고요. Don't, D-O-N apostrophe T.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하면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뜻이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Now let's go ahead and listen to the conversation once more.
Kevin,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Yes, actually. I remember once I was working for a company that I won't name, but I didn't like it.
Uh-huh.
So I quit because I thought I had a job at this other place.
Oh.
But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d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Luckily, I got the job and everything turned out okay. But I probably shouldn't have quit the job before I got a new job.
Right. So you did take a pretty high risk, huh?
Yes.
자, 본문에서 케빈이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이라고 그랬죠.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 의 Jennifer 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